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내용은 맨 처음에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직후에 메시아 직분을 감당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면 광야로 들어가기 이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뭐 구체적으로는 대여섯 가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이제 광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고요. 광야 생활 초창기 때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가면 그 뒤에 광야 생활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20장부터 22장까지에는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는지 21장, 사울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가 22장에 나옵니다. 먼저 20장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다윗이 왕의 사위도 되었고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고 장군의 지위도 얻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면 출세한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사울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걸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사울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도 또 한번 부탁을 해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아다 주죠. 사울이 도무지 바뀔 마음이 아니다. 계속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결국 다윗이 광야로 그래서 나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이 광야로 나아갈 때 비록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다윗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네 대적들을 지상에서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것이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험악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광야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만 지탱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로 들어갔다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 아무것도 좋아질 것이 없는 참 그냥 단지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십수년의 시간을 지금 보내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조차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광야로 이제 들어서는 이게 다윗의 인생에 보면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주저했던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3년을 버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래도 좀 가서 살만할 텐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10년을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뭔가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말씀만 주셨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거기에 대한 약속은 없이 그냥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약속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약 없는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광에 들어가서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번성도 없이 그냥 어떻게든 목숨만 부지하고 살겠다는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시기로 접어드는 이게 이제 20장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면 21장에 보면 그럼 이렇게 광야로 들어서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나옵니다. 21장 맨 앞부분에 보면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 이 첫 번째 행동이 나오는데 다윗이 너무 급하게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가서 오늘 당장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는지를 찾죠. 아이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또 다윗이 그 이후에 내가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는데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가 혹시 여기 있는가 묻죠. 아이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광야 생활 들어서자 말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결국 두 가지를 공급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오늘 당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두 번째는 다윗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또 이 두 가지는 다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나누는 것처럼 다윗이 뭔가를 노력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셨던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격려를 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뒤 세 번째 사건이 21장 후반부에 나와요. 이 21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 도피를 할 때에 처음부터 한 곳에 딱 자리를 잡고 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 정도 되면 믿음이 훌륭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한 곳을 한 번에 헷갈리지 않고 딱 정해놓고 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갔던 곳은 블레셋 땅 가드였고요. 여기서는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와야 됐었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에 가서 사람들을 얻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도피생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모압 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유다 땅 헤레수풀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곳에서 도피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2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건 사울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일러바치고요. 그 사실을 듣고 사울이 아이멜렉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잔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사울이 행하는 것이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고 사울은 다윗을 돕는 자를 죽여버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을 도우려고 하면 야 우리도 저렇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경고하는 협박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아이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피해오고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제사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일들, 초반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또 공통적인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다윗이 광야로 도피 생활을 나갔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광야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살아남을 방법이 없고 내 목숨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 목숨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도 보면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떡이나 골리앗의 칼을 얻는 것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막 고민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는데 거의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알아볼 때 다윗이 독심술을 받거나 성령님께서 혹은 천사가 직통계시를 준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가서 사울의 마음을 알아봐 주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실 때, 골리앗의 칼을 주실 때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허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주시고 알려주셔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유대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필요를 채우시고 다윗을 도와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이 참 어느 목사님이 쓴 유명한 그 책을 보면 맨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다윗 삶에는 기적이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은혜를 공급받은 모습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인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사무엘상 이제 쭉 읽어보다 보면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참 묘하게도 이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은혜를 받을 때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아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 찬양하는 장면은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는 나오지만 사무엘상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그럼 또 언제 기도하느냐? 맨 마지막에 다윗이 불순종하고 죄짓고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자기 부인과 식구들 몽땅 다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왕좌왕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좀 엄밀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에게 미안해서 그런데 광야로 나가야 할 때에도 과연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거를 판단을 못해서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본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울의 마음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나요? 바보 천치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을 정하지를 못해서 우왕좌왕한 거예요. 광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 광야로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광야로 나가 이렇게 인도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어디로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광야로 나가면서 블레셋 땅으로 처음에 도망을 갔다고요. 이게 다윗에게 가당킨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다윗도 우왕좌왕합니다. 여기저기로 막 허대고 다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윗의 광야 생활 초창기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닌 아직은 그래도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던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던 다윗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과정을 거쳐갈 때에 또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에 처음부터 헷갈리지 않고 그냥 딱 정해진 정답만 찾아서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모습을 놓고 보면 처음부터 그냥 단번에 은혜를 주시는 때들도 있었지만 다시 광야 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방치하시다가 나중에 말씀 주시거나 나중에 인도해 주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런 모습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하는 사항 중에 주님 나를 헷갈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관심과 열정을 허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야 할 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못 되는 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주변 환경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주변을 보면 광야뿐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짐이 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여전히 권력을 휘둘려서 악한 일들을 행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에 들어가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냐면 주변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살기 어렵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거든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환경을 보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시기를 지금 거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시기가 다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진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진리를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눈을 들어서 보면 내 주변에 죽을 일만 가득 쌓여있지만 그러나 고개를 들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각각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광야를 거쳐나갈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윗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때로는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고 나 자신도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기도하지만 응답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를 헤매고 시간과 열정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광야로 나아갔던 것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가 단번에 정답을 찾아서 시간도 열정도 허비하지 않은 채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도 이곳으로 그것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악한 길, 어리석은 길, 시간을 허비하는 길, 그리고 마음 상하는 길들을 종종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채우시며 결국 그와 함께 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광야를 거쳐나갈 때에 주변을 보지 아니하는, 상황을 보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